준영 씨.
네.
지브라드 스페이.
네? 뭐라고요?
아니 인사잖아요 지금. 지브라스비.
아 이게 뭐예요?
러시아 말로 안녕하세요래요.
아 우리처럼 친한 사이에는 프리베트 이렇게 인사하죠. 오늘 드디어 러시아군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읽었던 고전의 거장 뭐 톨스토이도 있고 두스토옙스키도 있었죠.
네, 비 때문에 무더위가 한풀 꺾이긴 했지만 오늘이 말복이잖아요. 더울 때 추운 나라 러시아를 상상하는 것도 더위를 피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러시아 여행 비행기 오늘도 다 같이 탑승하셔야죠. 좌석에 앉으셔서 안전벨트 단단하게 매시기 바랍니다. 첫 곡 듣는 동안 러시아에 도착합니다. 무이엔 솔레스키 네스트라프스키 기벤다브스키. 아 죄송합니다.
스키만 붙이면 좀 러시아 말 같기도 해요.
네, 고전 읽기의 명로진 스키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진영입니다. 첫 곡은요 JK 김동욱의 러시아 민요 검은 눈동자 듣고 왔습니다.
저 실제로 제가 그 네. 어디더라 지산 스키장 있잖아요. 지산 스키장이라고.
예, 예, 지산
경기도
스키.
근방에.
그렇죠.
거기 가다 보니까 오른쪽에 이노무 스키라는 스키 상점이 있더라고요.
아 진짜요?
농담 아닙니다.
오, 되게 잘 쪘다. 네, 이노무 스키. 오.
그 건너편에 저노무 스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대여점이잖아요.
대여점. 예,
오, 잘 짰네요.
예. 재밌는 러시아 장명 이런 거 혹시 있어요?
저 잘 모르겠는데 아까 전 인터넷에 슬쩍 보니까 뭐 네. 그런 분 있더라고. 되게 러시아에서 되게 검소하신 분이래요.
어떤 분인데요?
물 아까워 쓰지 마 스키 뭐 이런 물 아까워 쓰지 마 스키 이런 분 있다고.
근데 일본계 러시아 사람 같지 왠지 느낌이
섞인 것 같더라고요.
물 아까워 쓰지 마 스키.
물 아까워 쓰지 마 스키. 네. 네. 웃으려고 그냥 네. 짰어요 여러분.
좀 무덥다 보니까 말이죠. 네,
다큐로 받아들이지 말고 네. 개그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고전 읽기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인터넷 라디오 반디로 오늘도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팟캐스트로 언제든지 다운받아서 들으실 수 있는 거 아시죠? 고전 읽기 홈페이지에도 자주 놀러 오셔서 게시판에 소감이나 응원의 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네, 스마트폰으로 반디 어플 다운받는 법 쉽습니다. 어플 다운받는 스토어에 가셔서 반디 검색 후에 다운을 받으시면 어디서든지 고전 읽기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SNS 얼굴책에 고전 읽기 페이지 있습니다. EBS 고전 읽기 검색하시고 오셔서 좋아요하고 꾹 눌러주시면 이미지가 있는 권진영의 고전 읽기와 함께 스튜디오 안팎의 풍경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8월 14일 목요일 오후 7시 인천 송도 국제도시 트라이벌에서 고전 콘서트를 합니다.
와.
저희 고전 읽기 공개 방송이죠?
네.
단국대 김원진 교수님께서 또 강사로 오셔서 아주 좋은 말씀 들려주십니다.
네.
21세기와 고전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해주시겠죠? 네, 중국 고전의 대가시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혜은이와 바닐라 어쿠스틱 이렇게 가수분들 나와서 또 아주 멋진 공연도 펼쳐주실 예정이니까요.
네. 공개방송 참여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다급하게 질문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홈페이지, 저희 홈페이지 신청해 주시고요. 오시는 길과 안내도 저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인천 송도 국제도시 트라이벌 아시는 분은요.
네.
현장에 오셔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굉장히 넓어요.
네.
넓고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좌석이 없는 건 아닌가 앉지 못하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일랑 어떻게 해요?
접어두세요.
네, 붙들어 매두시고
네. 그냥 오시면 됩니다.
제 그리고 그 홈페이지에 신청해 주신 분들은 다 오실 수 있게 저희가 자리 마련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반디어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로 보내주실 사연의 주제 보내드립니다. 운명은 정해져 있을까요? 운명. 네, 러시아 민담은 굉장히 철학적이면서도 운명에 얽힌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네.
오늘 이야기를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명은 정해져 있을까요? 어떨까요? 여러분 의견 주세요. 진영 씨.
운명은 정해져 있지만서도 개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두리뭉실하게 네. 넘어가죠.
네. 운칠기삼이라고 그러잖아요. 운칠기삼.
운칠기삼? 네. 뭐예요?
그 뭐,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네.
운이 7이고 사람이 애쓰는 게 3이다.
아. 네.
뭐 그런 얘기가 있네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퀴즈 주세요.
어디로 보내라고 그러셨죠?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와 네. 반디로 보내주시라고요.
네, 그렇게 보내주시면 된답니다. 그럼 여러분께 선물 드리기 위해서 오늘 퀴즈 드릴게요. 잠시 후 첫 번째 이야기에서 옹기장이가 인간에게 세 가지 악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쁜 이웃, 두 번째는 악한 아내. 그렇다면 세 번째 악은 무엇일까요? 네. 1번 사악한 마음, 2번 이쁜 것들.
이쁜 것들인 것 같아.
이쁘다.
악이잖아. 악이야.
지금 뭘로 보는
남자들한테는
거야?
남자들한테 이게 악일 수 있어요. 남자들한테.
그렇지. 이쁜 게 악이지.
네.
그렇다면 미안해요. 네.
왜냐면 제가 뭘 미안해? 왜 그래? 나한테 왜 그래?
이쁜 것들 악하다 진짜. 악하다. 이뻐서 미안해요, 여러분.
자,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에 신이라면 말이죠.
네.
정말 예쁜 여자한테는 네. 착한 마음을 조금만 줄 것 같아요.
왜요?
그래야 공평하지. 그래야 공평하지. 대체로 그 너무 이쁘고 자기가 이쁘다고 생각하는 여자들은 조금 덜 착한 것 같아. 저만의 편견인가요? 조금 그런 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도 해요. 하지만 왜 옛말에 이쁘면 인물값, 못나면 무슨 값을 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엄마가 방송에 절대 그 얘기하지 말라고.
왜?
너 꼴값 떤다 그런다고. 절대 얘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만 알고 계세요.
네, 정답 아시는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와 반디로 보내주세요. 정답자 중에 추첨해서 선물을 드립니다.
네, 그럼 러시아 민담의 특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소 철학적인 얘기들이 많고요.
네.
또 상징적인 그런 또 얘기가 있어요. 다 읽고 나면 이게 무슨 뜻이야?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So what?
어? So what?
이놈 시키들 왜 이런 얘기를 지은 거야?
어쩌라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예. 네. 뭐 그렇군요. 예를 들면 뭐 결말이 이런 얘기로 끝나요. 행복하게 결혼해서 잘 살았다. 그 결혼식에는 나도 참석해서 꿀이 든 술을 마셨지만 술은 수염을 따라 흘러내릴 뿐 목구멍으로는 한 모금도 넘어가지 않았다. 하고 딱 끝나는 거예요.
뭐야?
어쩌라는 거야, 도대체?
진짜 어쩌라고 쏙 만들어야겠어요.
네, 뭐 이런 쏙. 겁니다. 이런 게 매력인 것 같아요.
그래요, 재밌네요. 그럼 얼른 읽어볼게요. 러시아 민담의 첫 번째 이야기는 옹기장입니다. 옹기장이는 그릇 만드는 사람이죠?
네. 옛날 옛날에 어떤 옹기장이가 옹기를 싣고 길을 가면서 졸고 있었다. 군주 이반 바실리의 비치가 그를 따라잡아서는 말했다. 길을 비켜주게나.
그렇게 하시지요.
자네 졸고 있었지?
예, 졸고 있었습니다. 대군주님, 노래 부르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고 졸고 있는 사람은 조심하라는 말이 있지요.
자네는 용감하군, 옹기장이 양반. 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지. 마부, 좀 천천히 가도록 해라. 그런데 옹기장이, 자네는 오랫동안 이 일을 했나?
젊었을 때부터 했는데 이제 중년이 되었지요.
아이들을 먹여 살릴 수는 있는가?
먹여 살리지요, 전하. 저는 밭을 갈지도 풀을 베지도 추위에 얼어 죽을 곡식을 거두어 드리지도 않지요.
잘 됐군, 옹기장이. 한데 세상에는 악이 없지는 않지?
그렇지요, 전하. 세상에는 악이 세 가지 있습니다.
세 가지? 어떤 세 가지 악인가, 옹기장이?
첫 번째 악은 나쁜 이웃이며, 두 번째 악은 못된 아내이며, 세 번째 악은 사악한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그것들 중에서 무엇이 가장 나쁜지 말해보게.
나쁜 이웃은 피해갈 수 있고, 아내가 아이들과 함께 있는다면 못된 아내로부터 역시 벗어날 수가 있지요. 그러나 사악한 마음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지요. 늘 자신과 함께 있거든요.
그렇지. 자네 말이 맞아, 옹기장이. 자네는 영리하군. 잘 듣게나, 자네는 나를 위해, 나는 자네를 위해서 말이야. 러시아에서 거위들이 날아올 거야. 털을 뽑은 뒤에 정당하게 처리하게.
좋습니다. 오면 남김없이 완전히 뽑겠습니다.
자, 옹기장이, 잠시만 멈추게. 자네의 옹기들을 좀 봐야겠네. 옹기장이는 멈춰섰고 자신의 물건을 늘어놓았다. 군주는 물건을 살펴보고는 사기 접시 세 개를 옹기장이에게 보여줬다. 자네 나에게 이와 같은 것을 많이 만들어주겠나?
얼마나 많이 말입니까, 전하?
술에 10대 분량이 필요하네.
얼마 동안에 만들어야 하나요?
한 달 동안이네.
두 주만 해도 도시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전하를 위해서, 전하는 저를 위해서 말이죠.
고맙네, 옹기장이.
그런데 전하, 물건들을 도시로 가져갈 때 어디로 찾아뵈어야 하나요?
나는 상인의 집에 머무를 걸세. 군주는 도시에 도착해서 모든 사람에게 식사 때 은이나 주석이나 동이나 나무로 만든 식기는 사용하지 말고 오로지 사기 그릇만 사용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옹기장리는 왕이 주문한 물건을 만들기를 끝내고는 그 물건들을 도시로 싣고 갔다. 어떤 귀족이 시장에 있는 옹기장이에게서 오지 그릇을 사려고 찾아왔다. 물건은 좋은가, 옹기장이?
어서 오십시오.
나에게 자네의 모든 물건을 팔게나.
아, 안 됩니다. 이것들은 주문받은 물건들입니다.
자, 돈을 받게. 물건들에 대한 성금을 받지 않았다면 자네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네. 자, 얼마를 주면 되겠나?
그렇다면 그릇마다 돈을 가득 채워주십시오.
그건 너무 비싸지, 옹기장이.
그럼 그릇 하나에 돈을 가득 채워주면 그릇 두 개를 드리지요. 좋습니까?
자네는 날 위해서, 나는 자네를 위해서? 그들은 합의를 보았다. 그들은 돈으로 단지를 채웠다가 비우기를 계속했다. 귀족의 돈은 바닥이 났지만 물건은 아직도 많이 남았다. 귀족은 집에 가서 돈을 더 가지고 왔다. 또다시 돈을 그릇에 채우고 비웠다. 돈은 다시 바닥이 났지만 물건은 아직도 많았다. 어떻게 하지, 옹기장이?
아니, 예상치 못했습니까? 어쩔 수 없지요. 나리께서 저를 태우고 저기 있는 집까지 마차를 끌고 가십시오. 그러면 물건도 돈도 드리지요.
귀족은 돈이 아까우면서도 자신의 체면이 말이 아니어서 머뭇거렸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옹기장이의 말에 따랐다. 말을 마차에서 풀고는 옹기장이를 마차에 태우고 귀족은 그것을 끌었다. 옹기장이는 노래를 흥얼거리고 귀족은 마차를 끌고 또 끌었다. 자네를 어디까지 끌어다 줘야 하나?
저기 있는 저 집까지요.
옹기장이는 즐겁게 노래를 불렀고 그 집 맞은편에서는 목청을 더욱 높였다. 상인의 집에 있던 군주가 그 노래소리를 듣고는 현관으로 나갔고 옹기장이를 알아보았다.
아니, 잘 지냈나, 옹기장이? 어서 오게.
감사합니다, 전하.
그런데 자네는 무엇을 몰고 있는 건가?
사악한 마음을 몰고 있습니다, 전하.
영리한 옹기장이. 자네는 물건을 다 팔았군.
귀족 양반, 자네는 귀족 의복과 장화를 벗게나. 옹기장이, 자네도 입고 있는 카프탄과 집신을 벗게나.
귀족 양반, 자네는 옹기장이의 옷을 걸치고, 옹기장이, 자네는 귀족의 의복을 입게나.
자네는 물건을 파는 재주가 뛰어나군. 옹기장이는 오래 일하지 않았지만 돈을 많이 벌었네. 하지만 귀족 양반, 자네는 귀족의 체면을 어떻게 지키는지를 모르고 있네. 자, 옹기장이, 러시아에서 거위들이 날아왔나?
날아왔습니다.
거위들의 깃털을 뽑았고 정당하게 처리했나?
예, 전하. 남김없이 모조리 뽑았습니다.
네, 낭독에 이어서 볼쇼이 합창단이 부른 가치샤 듣고 왔습니다.
가치샤.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이 내용이요. 잘 네. 모르겠는 얘기 같기도 하고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선배님이 다시 한번 쫙 정리를 해 주십시오.
사실은 좀 어렵네요.
그렇죠.
러시아 민담 어려워요.
어려워.
이 저 나름대로의 해석에 의하면 말이죠.
네. 뭐
믿거나 말거나 해석인데 말이죠. 이 왕이 영리한 민중과 손을 잡고 귀족들을 처단한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 그래요?
네.
그럼 여기서 아까 전에 뭐 거위의 깃털이 나오던데 이거는 무엇을 상징하는 건가요?
거위 깃털.
거위 깃털.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네.
네. 우리가 요즘 어떤 말을 하나요?
거의 깃털?
예, 깃털만 처리하고 뭐 몸통은 그대로 있다.
아, 그러네요.
아, 이런 말 하죠?
네.
예.
몸통 그대로.
그것과 연관 지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오.
예, 그렇죠.
그래요?
예, 깃털을 뽑고 거위를 삶아먹는다.
네.
예,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오, 예. 역시 설적 어쩌라고 스타일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아요, 좋아요.
자, 뭐 이게 그게 러시아 스타일이에요. 왜냐면 네. 뭐 이 추운 지방에 가면 말이죠. 어, 저도 그 북극권 이쪽에 가봤거든요.
네.
북극권.
어때요?
그러니까 북위 66도 이상, 뭐 눈이 한번 쌓이면 2m 이상 오는 이런 거.
오!
거기는 이제 거기는 딱 가면 말이죠.
네.
아침 식사를 하면서 보드카를 마시기 시작합니다.
어머.
왜냐면 너무 추워.
아.
너무 추워가지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네,
그래서 항상 코들이 빨갛고 아침부터 원샷하면서 몸을 녹여야 돼.
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저 옛날 얘기를 들었다고 얘기해 주는 게 네. 이게 제정신으로 되겠어요? 횡설수설이지.
왔다 갔다 하는구나.
네, 횡설수설이에요.
아이고 참. 네. 에휴, 그렇구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박재숙님이 말복날 경산 향교에서 한문 공부하고 수박 한 통 나눠 먹었어요. 일본 사람 마음 좋은 분. 일본 사람 중에 마음이 좋은 분이 있는데 누군지 네. 아십니까?
누굽니까?
네벤토 니까무라상.
잘 짜셨다.
네벤토 니까무라상.
니까무라. 네. 네, 심미경님. 각자 다른 운명이 주어지지만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자기 의지가 아닐까요? 상황 자체보다 상황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셨습니다.
김용배님은 예전에는 운명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개천에서도 용이 나왔는데 요즘은 개천에서 도롱뇽이 나오기도 힘들더라고요. 점점 운명은 타고나야 되는 것처럼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하셨군요. 네, 이성란님, 운명은 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운명 앞에서 날아오는 돌이고 숙명은 뒤에서 날아오는 돌이기 때문입니다.
운명은 앞에서 날아오는 돌이고 숙명은 뒤에서 날아오는 돌이다. 아, 오, 그래요? 그래요? 다른가요? 운명하고 숙명하고?
그렇군요.
조안님께서 네, 알래스카에서 열심히 듣고 있어요. 전 매일 2시간씩 출퇴근 시간에 듣고 있어요. 재밌고 교훈도 얻을 수 있고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먼 곳에서 들을 수 있다는 게 행복하네요. 운명은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전 저의 운명을 열심히 알래스카에서 개척하고 있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네. 문현정님, 운명이 정해져 있다면 열심히 살 필요가 없죠. 절대 운명은 정해져 있지 않다에 한 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영숙님, 운명은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변하는 것 아닐까요? 어렵네요. 오늘도 고전을 들으며 착한 마음 갖기 위해 반성하고 또 반성합니다.
네,
하셨고요.
그리고 김정숙님, 저도 젊을 적에는 한미모했지만 세월의 흐름은 저를 그냥 두지를 않네요. 5학년 7반이 넘어가니 운명처럼 변하게 되네요. 운명으로 받아주면 고전 열청하면서 내면의 미모를 간직하고 봐요 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많은 문자들 보내주시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러시아 민담 두 번째 이야기는 샤바르샤입니다.
사기꾼 중에 사기꾼인 샤바르샤라고 하는 일꾼이 있었다. 때는 곡식도 푸성기도 잘할 수 없을 정도의 굉장한 흉년이었다. 도대체 이 혹독한 시기를 어찌 넘기고 입에 풀칠은 무엇으로 하고 돈은 어디서 구한단 말인가. 주인 영감은 침통하게 생각에 잠겨 있었다. 주인님, 너무 상심 마십시오. 빵도 돈도 생길 날이 있을 겁니다. 샤바르샤는 물방앗간 뚝 쪽으로 걸어가며 생각했다. 아, 그렇지. 고기를 잡아다 팔면 돈이 되겠네. 엥, 낚싯줄로 삼을 끈이 없군. 이제라도 꼬아 만들어야겠다. 샤바르샤는 방앗간 주인에게 대마줄기를 얻어다가 자작나무 위에 걸터앉아 낚싯대를 꼬았다. 한참을 꼬고 있는데 물속에서 까만 저고리에 빨간 모자를 쓴 어떤 꼬마 녀석이 펄딱 뛰어나왔다. 그 꼬마는 작은 악마였다.
샤바르샤, 여기서 뭘 하는 거야?
밧줄을 꼬는 중이다.
아, 무엇을 쓰려고?
너희들 같은 놈들 다 이 연못에서 싹 쓸어 낚으려고 그러지.
안 돼. 잠깐만 기다려. 내가 가서 할아버지한테 말해볼게.
꼬마 악마가 물속으로 뛰어들어가고 샤바르샤는 다시 하던 일을 계속했다. 가만있자. 좋은 수가 있다. 내가 악마놈들을 한번 놀려줘야지. 이제 니들은 나한테 금이고 은이고 모두 가지고 오게 될 거야. 그러고는 구덩이를 파더니 그 위에 구멍 뚫린 모자를 세워놨다.
샤바르샤, 샤바르샤, 할아버지가 나보고 한번 흥정해보랬는데 우리를 물에서 쓸어내지 않는 대가로 뭘 원하지?
금과 은으로 여기 있는 이 모자를 가득 채워봐. 꼬마는 이 말에 다시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
할아버지 말씀이 먼저 샤바르샤와 한번 겨뤄보라는데.
뭐샤? 너 같은 애송이가 나하고 겨뤄보겠다고? 너는 내 동생 미슈카의 상대도 안 될걸?
미슈카는 어디 있는데?
저 봐라, 저 위에. 뚝 위에서 쉬고 있잖아.
어? 어떻게 그를 불러내지?
가까이에 가서 옆구리를 때리면 일어날 거야. 꼬마는 숨 밑에 뚝 위로 갔다. 거기에서 곰이 자고 있었다. 꼬마가 곰의 옆구리를 몽둥이로 치자 미슈카는 뒷발로 일어서더니 꼬마의 뼈가 우스러지도록 꽉 움켜잡았다. 곰의 팔에서 가까스로 빠져나온 꼬마는 할아버지한테 달려갔다.
할아버지, 샤바르샤에게 미슈카라는 동생이 있기에 내가 한번 그와 붙어보려고 했다가 뼈가 으스러질 뻔했어요. 샤바르샤하고 붙었다가 정말로 무슨 일이 나겠어요.
꼬마가 공포에 사로잡혀 이르자 할아버지 악마가 말했다. 아함, 그러면 샤바르샤와 달리기 내기를 해봐라. 누가 더 빠른지 말이야.
빨간 모자의 꼬마 악마가 다시 샤바르샤한테 가서 할아버지의 말을 전했다.
하, 애송이 녀석이 나하고 달리기를 한다고? 우리 막내 자잉카가 뛰어도 너만큼, 우리 막내 자잉카하고 뛰어도 저만큼 뒤처질 텐데.
어? 자잉카는 어디 있는데?
저기 봐라. 풀위에 누워서 쉬고 있잖아. 가까이 가서 귀를 건드려봐. 그러면 너하고 달리기 시합을 할 거야.
꼬마는 풀위로 갔다. 거기에서 토끼가 자고 있었다. 꼬마가 토끼의 귀를 건드리자 자잉카는 벌떡 일어나 잽싸게 뛰었다.
기다려봐 자잉카, 기다려봐. 아이, 같이 좀 가자. 아이, 벌써 가버렸네.
꼬마 악마는 다시 할아버지 악마에게 갔다.
저 할아버지, 굉장히 빨리 뛰려고 했거든요. 근데 웬걸요. 나란히도 못 갔어요. 샤바르샤도 아니고 그의 막내 동생이 뛰었는데도 말이에요.
샤바르샤에게 가서 누가 더 세게 휘파람을 부는지 겨뤄봐라.
샤바르샤, 샤바르샤. 할아버지가 누가 휘파람을 세게 부는지 내기해보라셔.
그러렴. 어디 네가 먼저 불어봐.
꼬마 악마가 휘파람을 부는데 샤바르샤가 겨우 서 있을 정도였다. 나뭇잎이 가지에서 우수수 떨어질 정도로 거셌다.
잘 불긴 하는데 나한테는 상대가 안 되지. 내가 한번 불었다면 너는 서 있지 못하고 날아가 버릴걸. 그뿐만 아니라 네 귀에 고막도 터져버릴 거야. 어서 땅에 엎드려서 손가락으로 귓구멍을 틀어막고 있어.
꼬마 악마는 땅바닥에 엎드려 손가락으로 귀를 틀어막았다. 그러자 샤바르샤는 몽둥이를 들고 온 힘을 다해 도깨비의 목을 두들겨 패했다. 꼬마 악마는 어안이 벙벙해 할아버지에게 왔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샤바르샤가 윗바람 소리를 어찌나 우렁차게 내던지 눈에서 별이 번쩍하고 목이며 허리며 할 것 없이 온몸이 뼈가 다 부러진 것 같아요.
아니 저런, 너는 악마치고는 너무 허약해. 저기 갈대숲에 있는 내 금방방이를 가지고 와서 누가 더 멀리 던지나 겨뤄라.
꼬마 악마는 방망이를 들어서 어깨에 둘러매고 샤바르샤에게 갔다.
자, 샤바르샤,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누가 이 방망이를 더 멀리 던지는지 내기해보래.
그래, 네가 먼저 던져봐. 나는 보고 있을 테니.
꼬마 악마가 방망이를 던지니 하늘에 있는 점처럼 높이 날아갔다. 그리고 한참 후에야 땅에 떨어졌다. 샤바르샤는 금방망이를 들어보았다.
아이고, 무겁네.
샤바르샤는 방망이를 발치에 세워 손바닥으로 짚고는 하늘만 뚫어져라 바라보기 시작했다.
왜 던지지 않지? 뭘 기다리는 거야?
저기 있는 구름이 가까이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중이야. 저 구름 위로 던질 거야. 저기에는 대장장이 내 동생이 앉아있거든. 그 애한테는 이런 방망이가 아주 쓸모 있을 거야.
안 돼, 샤바르샤. 이 방망이를 구름 위로 던지면 우리 할아버지가 화를 낼 거야.
꼬마 악마는 샤바르샤의 손에서 방망이를 낚아채서는 물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할아버지 악마는 샤바르샤가 하마터면 방망이를 던져버릴 뻔했다는 소리를 듣고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연못의 깊은 곳에 있는 돈을 꺼냈다.
샤바르샤의 모자를 채워주거라.
꼬마 악마가 돈을 꺼내놓고 또 넣어도 아무리 넣어도 모자는 채워지지 않았다.
할아버지, 샤바르샤의 모자는 요술 모자예요. 아무리 넣어도 모자는 비어있어요. 이젠 할아버지 돈도 한 상자밖에 안 남았어요.
어서 그것도 가져다 줘라. 그가 지금도 밧줄을 꼬고 있니?
꼬고 있어요, 할아버지.
그래.
어쩔 수 없이 꼬마 악마는 대대로 물려받은 돈 상자를 꺼내다가 샤바르샤의 모자에 붓고 또 부었다. 그렇게 해서 겨우 다 채웠다. 그때부터 이 일꾼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다. 그가 나보고도 한잔하러 오라고 불렀는데 난 안 갔다. 꿀은 쓰고 술은 뿌옇다고들 하길래 말이다. 어째서 그런 말이 나왔을까?
낭독이 이어서 노차사 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사계 듣고 왔습니다. 드디어 나왔네요. 마지막 부분에 그가 나보고 한잔하러 오라고 불렀는데 나는 안 갔다. 꿀은 쓰고 술은 뿌옇다고들 하길래 말이다. 꿀이 달지 왜 쓴가요?
네. 그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단 말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샤바르샤가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는데 갔더니 술을 내온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술을 먹다 보니까 샘이 나잖아요.
아.
그러니까 쓴 거지.
길이 크네. 얘네들도 매한가지네요. 근데 여기 등장하는 악마들은 좀 악마 아닌 것 같지 않아요? 악마치고 너무 맑아요.
그렇죠?
해맑아. 네네. 이렇게 모질라서 악마짓 하겠어요? 오히려 샤바르샤가 더 나쁜 것 같아요.
샤바르샤에 대해서 소개할 때 사기꾼 중에 사기꾼이라고 그랬는데
그렇죠.
악마를 상대로 전 재산을 뺏었으니까 정말 엄청난 사기꾼이 맞긴 맞죠.
아우, 이런 악마만 있으면 살기가 얼마나 편해 그래. 저도 속이겠어요.
네, 함께 읽고 계신 책은 세계 민담 전집 러시아 편입니다. 러시아.
네, 오늘의 퀴즈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옹기장이가 인간에게는 세 가지 악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나쁜 이웃, 두 번째는 악한 아내. 그렇다면 세 번째 악은 무엇일까요? 1번 사악한 마음, 2번 이쁜 것들.
정답하시는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1045와 반대로 보내주세요. 정답자 중에 추첨해서 선물을 드립니다.
네네.
자, 김종희 님이 운명에 나중에 중년이 되어 엄청난 부자가 된다고 했다고 그 말만 믿고 노력을 안 한다면 과연 부자로 잘 살 수 있을까요?
아, 그러게요. 그리고 이은미 님, 어제 친한 동생이 집들이 다녀오고서는 한참을 속상해했답니다.
네.
친정엄마가 혼술을 살뜰히 챙겨주시는 모습과 의리의리한 집을 보면서 저는 절대 따라갈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운명 때문에 속이 상했답니다.
네, 이은미 님 같은 분에게 정말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진짜 제가 요즘에서 정말 진심으로 느끼는 건데요.
네.
사람은 이 그 뭐라 그럴까요? 이 집이라든지 혼수라든지 이런 물질적인 걸 채워서 속이 상하거나 행복하거나 이걸 좌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주체가 있기 때문에
네네.
주체적으로 사셔야 돼요.
아, 알겠습니다.
밖에 있는 것들 때문에 감정이 상하고 속이 상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안에 있는 걸 살찌우세요. 안에. 내 마음속에 거. 있는 것. 그것을 네네. 살찌우려면 고전을 읽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EBS FM 고전읽기.
노력해봐요. 이유미님. 네, 그리고 서범근 씨. 러시아는 뭔가 대륙적이고 순박한 농민들의 마음이 느껴져요. 대륙의 풍모가 느껴져요. 하셨습니다.
강정현님. 가끔 점을 보는데 말년 운이 너무 좋다는 소리를 많이 듣네요. 저는 운명은 정해져 있지 않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살지만 가끔은 좋은 운명을 타고났다는 걸 되새기며 힘들 때 생각하면 기분이 그냥 좋아집니다.
와, 네. 그리고 박예빈님. 전 방학해서 들으러 오기 편해졌어요. 초등학교 네. 교직원으로 일하거든요. 페북서 고전 좋아요 누른 덕에 지금 업데이트 보고 바로 반디 깔았어요. 진영 언니, 로진 오빠 오랜만이에요. 좋은 방송 부탁해요. 히히 하셨습니다. 네. 네, 그럼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러시아 민담 세 번째 이야기는요. 두 운명입니다. 옛날에 한 농부가 두 아들과 함께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두 아들은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고 큰아들은 가난한 처녀와 작은아들은 부유한 처녀와 결혼을 했다. 그리고 그들은 어쩔 수 없이 함께 같은 집에서 살게 되었다. 어느 날 두 아들 사이에서 말다툼이 벌어졌다.
내가 형제 가운데서 형님과 결혼했으니 윗사람 대접을 받아야 마땅하지.
그렇지 않아요. 내가 형님보다 부자잖아요.
두 형제는 지켜보고 지켜보았지만 아내들이 화합할 기미가 없다는 것을 알고는 아버지가 물려준 유산을 똑같이 나눈 뒤 각각 따로 살게 되었다. 큰아들네 집에서는 1년도 지나지 않아 아이들이 태어났고 살림은 점점 쪼들리게 되어 완전히 몰락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먹을 것과 돈이 있을 때는 자라는 아이들을 보는 것이 즐거움이지만 살림이 옹색해지면 아이들은 걱정거리이다. 큰아들은 동생에게 찾아가 사정해 보았다.
너무 어려우니 좀 도와다오.
아유, 형님이 알아서 살아가세요. 우리 애들도 잘하고 있거든요.
얼마 지나서 가난한 형은 부자인 아우를 다시 찾아갔다.
딱 하루만이라도 말들을 빌려다오. 밭을 가려고 해도 말이 없어 갈 수가 없단다.
밭에 나가 말들을 가져다 딱 하루만 쓰도록 하세요. 말들을 너무 심하게 부리지 말도록 하고요.
형이 아우네 밭으로 가보니 낯선 사람들이 아우의 말을 타고 땅을 갈고 있었다.
잠깐 일들을 멈추시오. 당신들은 도대체 누시오?
그건 왜 묻소?
이 말들은 내 아우의 것이니 하는 말이오.
우리가 누구인지 정말 모르겠어요. 우린 당신 아우의 행운이지요. 당신 아우는 먹고 마시고 한가로이 지내면서 아무것도 할 줄 모르지만 우리가 그의 일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나의 행운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요?
당신의 행운은 바로 저기 덤불숨 밑에 붉은 루바슈카를 입고 누워있지요. 그는 낮이나 밤이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만 자고 있어요.
좋아, 너를 혼내주고 말 테다.
큰아들은 굵은 나뭇가지를 하나 꺾어 자신의 행운에게로 다가가서 옆구리를 힘껏 때렸다. 행운은 잠시 깨어나서 물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로 때리는 거요?
아직 그다지 세게 때리지도 않았어. 다른 이의 행운들은 밭을 갖고 있는데 너는 잠만 자고 있으니 말이다.
아니 설마 내가 당신을 위해 밭을 갈기를 원하는 겁니까? 그런 생각은 하지도 마세요.
어째서? 넌 계속해서 덤불 밑에 누워있기만 할 거냐? 네가 그처럼 계름을 부리면 나는 굶어 죽는단 말이다.
만일 내가 당신을 도와주기를 바란다면 농사일은 그만두고 장사를 하세요. 난 농사일은 전혀 모르지만 장사라면 모두 안답니다.
장사를 하라고? 그야 못할 것도 없지. 하지만 난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장사를 하나?
당신 아내의 낡은 무도시라도 내다 파세요. 그리고 그 돈으로 새 옷을 사고 또 그것을 다시 파세요. 그 일이라면 내가 당신을 도울 수 있을 거예요. 당신 곁에서 한 발짝도 떠나지 않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좋아.
이튿날 아침에 가난한 형은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짐을 싸서 도시로 갑시다.
아니, 갑자기 왜요?
농사일은 그만두고 장사를 시작해보려고.
아니, 당신 제정신이에요? 아이들에게 먹을 것도 없는데 도시에서 어쩌려고요?
그건 당신이 알 바 아니요. 어서 짐이나 싸서 아이들을 데리고 떠납시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짐을 꾸렸다. 그들은 신께 기도를 드린 뒤 오두막집에 있는 문들을 단단히 잠그기 시작했다. 그런데 오두막집 안에서 누군가 슬피 흐느껴 우는 소리가 들렸다.
아니, 거기서 울고 있는 이가 누구요?
바로 저예요. 당신의 불행이지요.
뭐 때문에 우는 거냐?
어찌 울지 않을 수 있겠어요. 당신은 나를 버리고 홀로 떠나려 하잖아요.
아니야, 얘야. 너를 이곳에 버려두지 않고 함께 데려가야지. 여보, 가방에서 짐을 꺼내시오.
아내가 가방에서 짐을 꺼냈다.
자, 불행아, 어서 가방 속으로 들어가렴.
불행이 가방 속으로 들어가자 큰아들은 자물쇠 세 개로 가방을 채웠다. 그리고 그 가방을 땅속에 묻었다.
꺼져, 이 저주스러운 놈아.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가난한 큰아들은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도시로 와서 집을 얻은 다음 장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아내의 낡은 웃옷을 시장에 가져가서 1루블을 받고 팔았다. 그 돈으로 새 옷을 한 벌 샀고 그것을 다시 2루블을 받고 팔았다. 이런 식으로 장사해서 모은 물건을 두 배 가격을 더 받고 팔았다. 그래서 그는 짧은 시간에 부자가 되었으며 상인 조합에도 가입하게 되었다. 부유한 동생이 형에 대한 소문을 듣고 형을 찾아왔다.
말씀해 보세요. 도대체 무슨 수를 썼기에 가난한 신세에서 벼락부자가 된 겁니까?
아주 간단해. 내 불행을 가방 속에 넣어 잠그고 땅에 묻어버렸지.
응? 어디에다요?
전에 살던 시골 마당에.
동생은 형이 부자가 된 것을 보고는 질투가 나서 울음이 터질 지경이었다. 그는 당장 시골로 가서 땅에서 형의 불행이 든 가방을 꺼냈다. 그리고 불행을 가방 속에서 풀어주었다.
형에게 가서 그를 가난하게 만들어라.
에이, 싫어요. 난 그에게 가지 않을 거예요. 당신을 따라다니는 것이 더 나아요. 당신은 좋은 사람이군요. 나를 이 세상에 내보내주었으니 말이에요. 하지만 그 악당은 나를 땅속에 처박았잖아요.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 질투심 많은 동생은 비참한 가난뱅이 신세가 되었다. 네, 낭독이 이어서 사람과 나무의 쓸쓸한 연가 듣고 왔습니다.
네.
이 동생 못 쓰겠네요. 동생 너무 못됐어요. 형이 잘 되는 게 질투나서 가방 속에 불행을 도로 꺼내고 심보를 어떻게 이렇게 씁니까? 그 불행이 네. 자기한테 왔지 그러니까.
그렇죠.
네.
형이 동생네 말을 빌리러 갔다가 동생의 행운을 보고서는 자신의 행운을 찾아놨었잖아요.
와.
근데 이게 좀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뭐냐면 네. 아우에게 있어서 행운은 아우가 농사를 짓는 것이었어요.
아.
농사를 지었을 때 잘 되고 부자가 됐단
네네.
말이에요. 근데 이 형은 농사가 잘 안 돼.
안 돼.
예. 왜 그러냐면 형에게 따라다니는 행운은 운명적으로 장사의 행운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장사를 해야 돈을 버는 운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형은 도시로 나가서 장사를 했는데 낡은 아내의 웃옷을 팔기 시작했는데 그걸로 장사로 큰 부자가 됐다.
됐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그 달란트가 있다는 거죠?
물론이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아우가 이제 그 형처럼 형 따라서 부자가 되려고 해봤지만 그때 불행이 끼어들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송충이가 딴 걸 먹으면 안 돼.
알았어. 이뻐지려고 안 할게.
설리풀 먹어.
진영이.
난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왜 그래요?
야, 내가 느껴서
갑자기
한
왜
거야.
눈은, 내 눈을 보고서 뭐 찔린 듯한
내 눈을
표정으로
보고
왜 그렇게
얘기하길래
얘기해?
그냥 내가 얘기한 거예요. 제가.
자진납세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이뻐지려고 하지 않을게요. 네, 튜닝 안 하겠습니다.
이미 충분히 예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충분히
감사합니다.
예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음이 예쁘잖아요.
보이나요? 마음이?
보여요.
보여야 되는데
보여요.
마음이
네.
예쁜 게 참.
자, 하승성님이 아내와 처음 만났을 땐 넌 내 운명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 왼수야 라는 소리가 나오는 걸 보면 운명은 없는 걸로.
아, 이 왼수야 많이 편해지셔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김영아님, 행운의 옆구리를 쿡쿡 찌르다니 역시 자신의 행복과 운명은 자기가 직접 개척해야 해요 하셨습니다.
변상진님은 사악한 마음은 어디서든 환영 못 받아요. 이쁜 것들은 환영받고
그러게요.
하셨어요.
다 예쁜 마음 갖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조소희님, 라디오 돌리다가 들어봤는데 재미있는 것 같아요. 시간 될 때 자주 들를게요.
아, 조소희님.
자주 들어주세요.
EBS FM의 고전일기를 모르셨어요?
어떻게 모르실 수가 있지?
그럼 굉장히 심한데.
네, 오늘 고전일기 들으신 거 행운의 옆구리를 쿡쿡 찌르신 겁니다.
네, 시간 될 때 자주 들어주세요.
네.
김종희님은 고전일기에서 민담을 잘 들으니 점점 행복해지며 착하게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셨어요.
네. 그리고 8999님 행복한 인생의 비밀 재료는 행복하다고 믿는 마음뿐.
이거 말 되네요.
그러네요.
행복하다고 믿는 마음.
네.
그래요.
행복하다.
0412님은 직장 동료가 업무를 잘해서 상사에게 칭찬을 들을 때 사악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느낌 알겠어요.
그래요.
네.
질투와 시기.
그렇죠.
질투와 시기와 뭐 의심.
그러니까.
그런 게 항상 있는 거죠.
왜
우리는.
그런 건 누구한테 배우지 않아도 DNA가 아나 몰라.
DNA가 있어요.
DNA 네. 그게 있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이윤미님 감사합니다. 마음을 살찌우고 질투하는 제 안의 사악한 마음을 버려야겠어요. 고전 얘기 자주 듣고 진실된 조언 너무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아까 전에 선배님이
네,
조언해
네.
주셨잖아요. 그래서
뭐요?
답글 달아주신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이유미 씨가 되게 고맙다고.
그렇군요.
선물도 아마 드릴 것 같아요.
비교하지 마시고요.
네.
네, 이유미님 조촐한 선물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유미님.
네, 네. 축하드립니다.
이은우님 임신 5개월 태교로 매일 고전 읽기를 듣고 있어요. 태어날 아이도 옹기장이처럼 지혜롭게 사악한 마음을 다스리기를 기도하며 오늘은 러시아 민담편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하셨고요.
네. 조유승님 듣다가 빵 터졌어요. 원 불행 같은 게 질질 오네요. 그러게. 나 불행인데 날 안 들고 갔어. 막 이런 게 너무 웃긴 것 같긴 해요. 네.
오혜경님은 요즘 방학이라 애들하고 싸우다 웃다 그러고 지냅니다. 이 시간은 잠시 휴식 시간 참 좋습니다 하셨고요.
네, 소소한 행복을 누리시고 계시네요.
네.
신미경님 행복은 물질이 아니라 주체적인 생각에서 찾으라고 말씀하실 때 로지님 꼭 교과서 같았어요. 살아있는 교과서요 하셨습니다.
아이고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네.
이경아님 숙명은 어쩔 수 없지만 전쟁 때 태어나거나 뭐 남자 여자로 태어나거나 운명은 바뀔 수 있어요. 어떤 결과든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들에 인간은 절대적인 초월적인 존재에 의존하거나 그냥 운명이라고 포기하는데 전근대적인 사고 아닐까요? 예, 정말 주체적인 인간이라면 운명은 개척하는 것으로 볼 것 같네요 하고 이경아님이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원의 제비 이야기 듣고요. 제비 이야기 듣고 바로 권진영의 고전일기로 이어집니다.
권진영의 고전일기 8월 7일 목요일 제목 내 운명은 내가 만든다. 정해진 운명? 세상에 그런 건 없다. 내 운명은 내가 만드는 것. 성형수술한다고 관상 바뀌어서 운명이 바뀌나? 그 시간에 책을 한 권 더 읽자. 고전을 읽으면 바뀔 수도 있다. 왜? 책 한 권에 써있는 문장 하나가 내 마음을 움직여 인생의 행로를 바꾸는 경우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책, 그 중에서도 천년의 지혜가 가득 담긴 고전은 더 위대한 거겠지. 준비된 사람에게 찾아오는 기회.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고 잘 잡는 것이야말로 행운. 고로 행운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열심히 책을 읽으며 내일을 준비한다.
이것 봐. 어색해. 내가 너무 달라졌어. 이상해졌어.
거기에다가 플러스 이 세상에 있는 세 가지 악. 나쁜 이웃, 악한 아내, 그리고 사악한 마음. 이 악을 멀리하도록 마음 공부도 열심히.
나는 천사 같은 여자니까.
고전익기가 드리는 선물입니다. 60년 전통의 악기 전문점 세고베아에서 통기타를, 애플트리 김약산에서 눈비타민 A를, 파비스에서 장 건강에 좋은 효소 애니원디를, 카페 도로시에서 무료 음료 쿠폰과 쿠키를, 카페 니토에서 하우스 브랜딩 원두를, 디박스 그룹에서 손소독제 포켓제를 드립니다.
도서출판 글 항아리에서 고사성어 역사 문화사전을 드립니다.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아이스 뮤지컬 아나스타샤와 2014 사운드베리 페스타 전진 라이브 토크 콘서트에 초대합니다. 홈페이지 게시판에 많이 많이 신청해주세요.
네, 오늘의 퀴즈 정답. 이 세상의 세 가지 악 중에 세 번째는 사악한 마음이죠. 사악한 마음.
사악한 마음.
네, 이쁜 것들 아닙니다.
아니었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 계시죠?
네, 문현정님. 네. 봄에 열심히 듣고 있다가 취직이 되는 바람에 요즘 고전읽기 못 듣고 있는데 휴가라서 듣고 계시다고요.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윤지님, 예, 정답 맞춰주셨고, 나와는 떨어질 수 없는 나의 마음 정말 공감 가는 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345님, 2707님, 재밌게 듣고 계시다고요. 감사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당첨자분들은 게시판에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시면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 곡입니다. 그린데이의 미저리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릴게요.
네, 8월 14일 목요일 저녁 7시 공개방송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고전읽기의 명루진
권진영이었습니다.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